아멘. 20여 년 전에 네비게이터 선교에서 법률과 행정 문제를 맡고 있었던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 네비게이터 선교회가 아주 그 훈련이 강한 그런 선교회죠. 우리나라에도 네비게이터 선교회가 있고 그들을 만나보면은 아주 그 믿음이 훈련이 잘 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 말씀을 절대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 법률의 행정 문제를 맡고 있었던 제리 브리지스가 국내외니까 미국이죠. 미국 국내외 선교 25주년을 회고하면서 선교 활동 기간 중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참 예수 믿고 그 재능이 있고 선교 활동을 참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것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를 만나본 것이 참 힘들더라.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선교사역의 일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참 믿음 있다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 만나보았는데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믿는 경건함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오늘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저의 40년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일꾼을 많이 만나봤죠.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대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는 분명히 교회의 모든 분야에 유능하게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인데도 교회를 떠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즐거워하고 탐닉하는 방식이라든지 환란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방식이라든지 일하고 오락하는 방식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다리를 교회와 세상과 교회에 걸쳐 사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참 교회 일들을 많이 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두 다리를 걸치고 있을까?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에 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사회에 뛰어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의 이들을 보면은 딱 이와 같아요. 네. 대학부는 잘 참석하다가 또 심지어는 대학부 회장까지 맡아서 임원까지 맡아서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해서 하도시로 가면 줘야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교회의 확신의 임원에서 또 회장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배웠지만은 화려한 때, 고난이 닥칠 때, 힘겨울 때 경륜이 되는 믿음 훈련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모진 피파의 환난과 반대의 아픔을 겪지 않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나 대학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할 이유가 희박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약세상에 쉽게 빠져들고 동화됨으로써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조차 저버리고 많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대학 시절에 5개의 기독교 단체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신앙의 열심이 특심이어서 대학 시절에 아주 유능하게 기독교 서클을 잘 섬기면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신앙적인 환란을 당하고 실족당하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던 자기 그 일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 과거에 앞장서서 일하기만 좋아하고 실제 경륜에 이르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 고백처럼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의 고통 중에 믿음 훈련, 신앙 훈련, 경륜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에서 유능하게 헤어내는 일들이 나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경륜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 유능하게 일을 한다 해도 교회 밖을 나가면 마디는 소금처럼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이 계려된 봉사는 우리 하여금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삶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환난에 대해서 피파기에 대해서 견디고 이겨내는 경건의 이름의 훈련을 등한시한다면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아니면 텅 비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국에 들었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과 환난 중에 견뎌내는 믿음의 경건 훈련을 위주로 하는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교회가 차고 넘쳐서 왕성했고 그들이 연구하는 사회와 나라는 부강해졌고 아무런 문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과 청빈과 환란을 이겨내는 청교도 정신이 희박해져가는 오늘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상의 타락과 부패성은 걷잡을 수 없이 병든 사회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과 부가 환란을 몰아내고 안일과 안락과 인간 편리주의, 실용주의가 교회를 등지게 했고 사회 저변에는 총체적인 범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먼저 지혜의 눈이 떠여져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던 유럽이 오히려 지금 유럽의 개신교는 더 심하게 몰락했고 지금은 거의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붙은 부와 권력과 힘이 믿음의 필요성을 삼칠게 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마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예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상실했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율법으로만 치부해버린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의 도전적인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적인 고백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했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이례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평강이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 뜻은 혹 가난하고 청빈하여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빈곤한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율례들, 주님의 율례들은 성경 말씀이죠. 주님의 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 믿음의 핍박과 고난당함을 떠나는 것으로서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말씀대로 사는데 그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구나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생각한 대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환난을 통한 인생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상륙작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개입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대승리를 거두하심으로 메가드 장면을 유명한 장면으로 값진 장면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연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환난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환난 날이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아픔, 실패로 인한 쓰디쓴 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아픈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논리는 세상에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에는 복을 많이 받고 부유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남아 돌고 뭐 그래야 뭐 영광을 돌려드리고 뭐 조상님한테 영광이 되고 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환난으로 인한 위기의 날에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 환난 당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환난의 날을 이미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양같이 눈이 어둡고 양은 눈이 참 어둡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방향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맹수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어떤 웅둥이가 있으면 가다가 그게 다 빠집니다. 이 양떼들은 몰려다니는 또 이런 아주 그 단합력이 아주 강하고요. 근데 앞서가는 양이 그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면요, 확 달려가다가 갑자기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 다 빠져 죽는 이런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양같이 눈이 어두워서 원치 않는 원수의 공격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또 우리를 무사하게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만찬상까지 차려주심으로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한 기독교 작가인 오스왈드 캠버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승리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의 위기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다듬는 도구다. 우리를 다듬는 도구다. 참 이런 말씀, 영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즉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승리와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수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거나 또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 순탄하고 팽팽하게 상을 타거나 메달을 손에 거머쥐는 선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숱한 위기와 엄청난 어려움과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고난 환난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타고 영예로운 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공을 자기에게로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죠.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위기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인생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성도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야, 이 진짜 어렵네.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래도 이게 걸리고, 저래도 저게 걸리고,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다 말란 앞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 찾느냐? 해결사를 찾아가느냐? 아니요. 뭐하라고요? 오늘 선생님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믿습니까? 나를 부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퇴의 양난이 되었을 때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때 누구를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부르라라는 성경 원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 카라, 히브리 원어 카라입니다. 카라가 영어의 콜과 비슷하죠, 그죠? 카라콜. 그래서 환난의 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콜해라는, 하나님을 콜해라. 다급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주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위기 때. 제 7살짜리 꼬마 아이가 공원에서 공부를 하고 재밌게 노는데 6학년 현아가 다가와서 그 공을 빼앗고 공원을 해방하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때 이 유치원생인 아이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자기 아빠에게 큰 소리 부릅니다. 아빠! 저 현아가 우리를 괴롭혀! 우리를 방해해!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서 아이 곁으로 걸어가서 괴롭히는 녀석들 향해서 누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냐? 누구냐 이놈아? 믿냐? 이러면 아이가 와가지고 이리 와. 앞에 세워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문제를 팽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꼭 이와 같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어린아이가 자기 보호자 부모를 부른 것 꼭 같다는 것 같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란이 다가옵니다. 위기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인 모를 불안이 찾아오고 그런 게 생각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분명하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가까운 인랑 바닷가에 간혹 가보면 바닷물이 파도와 함께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꼬리와 같이 우리 삶의 여정에도 크고 작은 위기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바닷물이 우리 앞으로 밀려오듯이 마음속에 불안을 주는 파도,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위기의 파도가 오면 그 환난의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위기가 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 못하면 위기 당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선포를 하겠어요? 자, 마음에 새기고 어려울 때 이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면 모든 위기가 모든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따라하고 그랬죠. 아멘도 참 조심이구만. 따라하라고 그랬죠. 자, 한 번 더 따라하면.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값진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